한국 성인 남성의 절반이 비만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세계경제협력기구 그러니까 OECD에 보고된 한국의 비만율은 단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5%요. 확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또 있어요. 한국인 사망 원인 부동의 1위가 폐암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폐암이 가장 무섭죠.
근데 정작 현재 병원에 암 환자로 등록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갑상선암 환자라는 거예요.
뭔가 숫자가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러니까요, 약간 우리가 매일 아침 뉴스를 듣고 막 건강검진 결과지 보면서 안도하거나 절망하게 만드는 이런 질병 통계들이 사실은 거대한 착시현상일 수 있다는 생각, 청취자 여러분은 해보신 적 있나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숫자를 보면 그냥 안도감을 느끼거든요. 뭐 38도면 열이 나는 거다, 36.5도면 정상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렇죠.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고들 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국가 단위의 역학이나 그 질병 통계라는 거대한 렌즈로 이걸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건강 지표들이 얼마나 쉽게 현실을 왜곡하는지 알게 됩니다.
와, 현실을 왜곡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코리아 베스트랑 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공동 발행한 아주 묵직한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제목이 Special Health Report 2026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질병인데요.
네, 아주 방대하고 중요한 보고서죠.
네, 오늘 이 심층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파헤칠 미션은 딱 하나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통계 수치라는 안개를 싹 걷어내고요. 진짜로 한국인의 수명과 삶의 질을 갉아먹는 숨겨진 위험 요인들을 찾아내는 거죠.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금 출퇴근길에 혹은 책상에 앉아서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본인의 건강검진표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오늘 이 시간은요, 데이터가 단순히 뭘 보여주는지를 넘어서 도대체 왜 이런 모순적인 형태를 띠게 됐는지, 그 기저에 깔린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직관적인 질문부터 하나 던져볼게요. 보통 그 가장 흔한 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병원에 제일 자주 가는 병을 떠올리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2024년 외래 진료 인원 통계를 쭉 보니까 1위가 치은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잇몸병이죠. 무려 1,958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네요. 거의 전 국민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2위가 급성기관지염으로 1,760만 명이고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잇몸이 붓거나 기침을 해서 병원에 갔다는 뜻인데 이게 한국인을 가장 위협하는 질병인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바로 통계의 첫 번째 함정에 빠지시는 겁니다.
함정이요?
네, 이 수치는 단지 건강보험 진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 질병의 목록일 뿐이거든요.
아, 병원에 그냥 많이 간 순서라는 거네요.
그렇죠. 한국 의료 시스템 특성상 동네의원 가기가 워낙 편하고 비용도 싸잖아요. 그러니까 기침 조금하고 이가 아프다고 더해서 그 질병들이 당장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거나 평생 휠체어를 타게 만들진 않는다는 거죠.
침한다고 생명에 위협해지진 않죠?
네, 진료 빈도하고 질병의 진짜 무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아, 이건 약간 자동차 상태 평가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제가 제 차를 너무 아껴서 막 1년에 세차장을 20번 넘게 갔다고 쳐보는 거죠?
네, 세차장 단골이시네요.
반면에 엔진 경고등이 켜져서 견인차에 실려 정비소에 간건딱한 번뿐인 거예요. 방문 횟수만 따지면 세차장이 압도적 1위인데, 제 차를 진짜 폐차 위기로 몰고 간건단한 번의 엔진 고장이잖아요?
와,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러니까 감기나 잇몸병은 그냥 세차장에 자주 가는 수준의 문제라는 거군요. 청취자님들도 병원 자주 간다고 너무 걱정할 게 아니라 진짜 내 몸에 엔진을 망가뜨리는 게 뭔지 봐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역학자나 보건 전문가들은 병원 문턱 넘은 횟수가 아니라 DALY, 그러니까 달리라는 훨씬 더 정교한 지표를 쓴다는 거예요.
달리요? 그게 뭔가요?
한국어로는 건강수명 손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계산법이 진짜 재밌습니다. 질병 때문에 일찍 사망해서 잃어버린 수명, 즉 조기 사망 연수에다가 병이나 장애를 안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장애 생활 연수를 더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사망률만 보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결과하고 살아있지만 삶의 질이 망가진 기간을 하나의 지표로 딱 합친 겁니다.
아파서 누워있거나 제대로 걷지 못한 그 시간까지 전부 손실된 생명으로 간주해서 계산한다? 이거 훨씬 더 현실적인데요?
그럼 이 DALY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인의 NG를 진짜로 고장내는 주범들은 뭔가요?
2020년 연구 기준인데요. 전체 건강수명 손실의 10.1%를 차지하면서 압도적 1위에 오른 질병은 바로 당뇨병입니다. 아, 당뇨병, 이건 좀 무섭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2위가 뭔지 아세요? 요통, 즉 허리 통증이에요.
네, 잠깐만요.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2위가 요통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3위가 허혈성 뇌졸중, 4위가 심장질환이죠.
아니,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같이 막 치명적인 혈관 질환을 제치고 허리 아픈 게 건강수명을 더 갉아먹는다고요? 허리 아프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 포인트가 이 달리 지표가 보여주는 가장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우리가 질병의 위협을 자꾸 사망률로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병 걸리면 죽냐 사냐. 이게 제일 궁금하니까요.
그런데 요통이나 골관절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사망률 자체는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하지만 사람한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끔찍한 통증과 기능 저하를 안겨줍니다.
아, 아까 말씀하신 그 장애 생활 연수가 폭발적으로 쌓이는 거군요.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리가 아파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네, 운동도 못하고요.
운동 못하니까 비만이 오고 결국 심혈관 질환이나 우울증 같은 다른 질병으로 도미노처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와, 허리 통증이 단순히 아이고 허리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네요.
네, 감기 환자가 많다는 것과 감기가 건강 수명을 빼앗는다는 건 전혀 다른 주장이라는 걸 명확히 상기시켜주는 대목이죠.
내 몸에 서서히 망가뜨리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이 요통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렇게 만성질환이나 관절 문제들이 우리 삶을 파고들고 있다면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인의 건강 상태는 어떤 편인가요?
겉보기엔 우등생인데 속은 좀 곪아있는 느낌이랄까요? 역학계에서는 흔히 이런 현상을 한국형 파라독스라고도 부릅니다.
아, 한국형 파라독스요? 긍정적 지표랑 우울한 지표가 막 충돌하는 건가요?
네, 일단 긍정적인 걸 보면요. 한국 기대 수명이 83.5년입니다. OECD 평균보다 무려 2.4년이나 높아요.
와, 장수국가네요.
게다가 뇌졸중 발생하고 30일 내 사망률 같은 걸 보면 치료 가능 사망률 지표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사람 살려내는 급성기 치료 시스템은 진짜 훌륭하다는 뜻이죠.
응급실 도착하면 어떻게든 살려낸다. 수명은 엄청나게 길다. 와, 여기까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했던 비만 통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아, 네. 비만율 통계죠.
2024년 한국 성인 남성 비만율이 48.8%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남자 2명 중 1명은 비만이란 소린데 OECD 국가 비교 통계를 보면 한국 비만율이 5%로 나옵니다.
네. 엄청난 차이죠. OECD 평균이 19%인데 우리가 5%니까요.
잠깐만요. 남성 절반이 비만이라면서 OECD 통계에선 5%라고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죠? 대체 어느 쪽에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이터 자체는 둘 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괴리는 측정 기준하고 수집 방식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착시 현상이에요.
기준이 다르다고요?
네. 한국은 비만을 판정하는 체질량 지수, 즉 BMI 기준을 25 이상으로 잡거든요. 반면에 세계보건기구나 OECD는 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봅니다.
아니, 그럼 한국이 유독 기준을 막 빡빡하게 잡아서 멀쩡한 사람들을 비만 환자로 만들고 있는 건가요? 왜 굳이 25를 고집하는 거죠?
아, 이게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유전적이고 인종적인 특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인종적 특성이요?
네, 아시아인 특히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BMI 수치에서도 복부 내장 지방이 되게 쉽게 쌓여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의학적 근거가 아주 확실하게 있습니다.
서양인은 BMI가 28이나 29가 되어도 혈관이 버티는데 우리는 25만 넘어도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뼈나 근육 형태, 체질 자체가 달라서 서양인 기준인 30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미 혈관이 다 망가진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낮춘 겁니다.
아하,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OECD의 5%라는 수치가 나온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국내 통계는 병원에서 간호사가 직접 측정한 몸무게와 키를 쓰잖아요.
네, 체중계 올라가면 숨길 수가 없죠.
그런데 OECD에 제출되는 상당수 국가들의 통계는 전화나 설문조사로 물어보는 자기보고 방식이 많이 섞여 있어요.
아, 스스로 키랑 몸무게를 말하는 거군요.
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키는 좀 늘려서 말하고 몸무게는 줄여서 말하잖아요.
하하, 저부터도 누가 몸무게 물어보면 한 2, 3kg는 빼서 대답할 것 같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깐깐한 국내 기준이랑 느슨한 자가보고식 국제 통계가 부딪히면서 생긴 마법 같은 착시죠.
와, 통계의 마법이네요. 그럼 이런 지표의 함정이 정신건강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자살률이 압도적 1위라는 건 다들 아는 비극이잖아요.
네, 10만 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인 11명의 약 2배에 달하죠.
그런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진료율 통계를 보면 다른 선진국들보다 한참 낮게 나온다면서요. 자살률은 1위인데 우울증 진료율은 낮다. 이건 데이터가 틀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아픈 걸 숨기고 있는 건가요?
통계가 틀렸다기보다는 우리가 숨기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이건 소위 낮은 진단율의 함정인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잖아요.
아, 그 낙인 효과, 스티그마 때문이군요.
네, 스티그마가 아주 강력하죠. 게다가 병원에 갈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고요. 결국 진짜 마음이 아픈 분들이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질병을 꽁꽁 숨기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세상에 끔찍하네요. 결국 자살률이라는 지표는 병원 엑셀 시트에는 단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홀로 방에서 골마가고 있는 정신건강의 실태를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울증 진단율이 낮다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질병이 통계에 온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와, 통계가 질병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방치된 상태라는 거네요. 자, 그럼 이 착시현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인 사망 원인, 부동의 1위인 암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도 통계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나요?
암 통계야말로 진짜 렌즈를 잘 대고 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신규로 발생하는 암, 유병자 수, 사망률, 이세 가지 순위가 다 제각각이에요.
제가 수치를 보니까 2023년 기준 신규 발생암 1위가 갑상선암이더라고요. 그리고 유병자 1위도 갑상선암으로 무려 58만 7천 명입니다.
네,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정작 2024년 암 사망 1위는 폐암이고 2위가 간암이잖아요. 갑상선암 환자가 거리에 넘쳐나는데 진짜로 사람을 죽이는 암은 따로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바로 과잉진단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IAIC, 그러니까 국제암연구소 연구를 인용했는데요.
네, 그 연구 결과가 어떻던가요?
한국을 포함한 일부 고소득 국가에서 여성 갑상선암 발생률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치솟은 건 무슨 환경오염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단 장비와 검사 빈도, 즉 진단 강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어요.
아, 진단 강도요. 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갑상선암 환자가 넘쳐나는 게 우리가 갑자기 다 병에 걸려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우리의 레이더가 너무 예민해서 굳이 안 잡아도 될 작은 피라미까지 싹다 잡아내서 장부에 기록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와, 레이더와 피라미 비유 아주 정확합니다. 한국은 의료 접근성도 좋고 건강검진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조기 발견은 좋은 일이지만 무증상 일반인들이 종합검진 받으면서 갑상선 초음파까지 다 찍거든요.
아, 패키지로 묶여 있으니까 그냥 다 찍는 거죠?
네, 근데 초음파 기계 해상도가 워낙 좋다 보니까 평생 그냥 놔둬도 생명에 아무 지장 없는 몇 밀리미터짜리 우연종까지 싹다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종양을 발견했으니까 의사도 환자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결국 수술해서 떼어내면 멀쩡했던 사람이 평생 약 먹는 암 환자가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큰 관점에서 이걸 연결해 보면요. 조기 발견의 집착이 오히려 과다치료라는 양날의 검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국가 암검진 항목에도 무증상 일반인의 갑상선 초음파는 권고하지 않는 겁니다.
청취자분들도 건강검진 받으실 때이 점을 진짜 깊게 고민해 보셔야겠어요. 안 잡아도 될 피라미 잡겠다고 불필요한 수술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지표의 함정이랑 질병의 실체를 파악했는데요. 대체 무엇이, 어떤 환경이 한국인을 이런 당뇨나 뇌졸중, 우울증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질병은 결코 단일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보고서 8장을 보면 한국인의 생활습관 지표가 쭉 나오는데 이게 아주 복합적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2024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3075mg입니다. 국물이나 김치 같은 식문화가 누적된 건데요. 여기에 장시간 노동이 더해집니다. 연평균 1865시간을 일해요.
와, 1865시간이요? 그렇게 일하면 당연히 수면 부족에 시달리겠네요.
그렇죠. 잠 못 자고 늘 피곤하니까 신체 활동도 부족합니다. 유산소 운동 실천율이 52.1%밖에 안 돼요. 절반은 숨차는 운동을 아예 안 한다는 거죠.
성별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네. 남성은 이른 연령부터 비만, 고혈압, 흡연, 그리고 폭음에 노출됩니다. 월간 폭음률이 37.8%나 되거든요.
와, 10명 중 4명은 폭음을 하네요. 그럼 여성은요?
여성은 폐경 이후에 지질이나 혈압이 급상승하고 특히 골다공증 문제가 심각합니다. 65세 이상 여성 골다공증 유병률이 31.6%인데 남성은 3.8%에 불과하거든요.
아니, 듣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소금 좀 덜 먹자로 끝낼 문제가 아니네요. 연 1865시간씩 일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잠 못 자고 잠 못 자니까 짠 국물 요리나 폭음으로 스트레스 풀고 피곤하니까 또 운동 안 하고.
맞아요. 아주 거대한 톱니바퀴죠.
이게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군요. 그럼 대체 우리는, 그리고 청취자님은 뭐부터 끊어내야 할까요?
질병 위험이 상호 증폭된다는 걸 꼭 인식하셔야 합니다. 불면증을 술이나 수면제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우울증이나 비만으로 가는 악순환의 지름길이 되거든요. 예방은 단일 행동이 아니라 이 연결된 시스템을 끊는 겁니다.
그럼 가장 당장 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뭘까요?
일단 담배는 완전히 끊으시고요.
금연 필수죠.
그리고 식사할 때 찌개나 탕에 국물은 꼭 남기세요. 마지막으로 앉아 계시더라도 30분에서 60분마다 꼭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금연에서 저염, 운동, 수면, 검진으로 이어지는 이 사슬을 만들어야 하죠.
아,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사슬을 끊는 게 개인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개인의 의지 차원이 아니다.
네, 오늘 분석의 마지막으로 이 화두를 던지고 싶은데요. 보고서 후반부에 두면 대기오염과 사회경제적 격차 파트가 나옵니다.
아, 대기오염 문제 심각하죠.
맞아요. 대기오염은 개인이 마스크 쓴다고 완벽히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출이나 교통, 산업정책 차원에서 해결해야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는데요.
어떤 통계인가요?
소득 하위 20% 계층의 DARY, 즉 건강수명 손실이 상위 20%보다 무려 1.4배나 높습니다.
와, 돈이 없으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간도 훨씬 길다는 거군요.
네, 소득이 낮을수록 위험한 환경과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건강한 식단이나 의료 서비스에서 멀어지니까요. 질병이 개인의 게으름 탓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결과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와,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사실들이 정말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많이 간다고 꼭 가장 위험한 병은 아니다. 아까 DARY의 중요성 짚어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만율이나 과잉진단 같은 지표의 착시도 주의해야 하고요. 결국 우리의 건강은 수면, 노동, 식습관이 얽혀버린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거네요.
청취자 여러분, 당장 오늘 점심 식사에서 찌개 국물도 남기시고 틈틈이 운동도 하셔야겠지만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과연 나 자신의 개인적인 의지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일하게 하고 오염된 공기를 마시게 하는 이 사회 구조가 함께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정말 묵직한 화두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남은 하루 동안 자신의 삶 속에 얽혀있는 이 연결된 질병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심층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